누가복음 34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12번째.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에 관한 기록을 봅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희년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분은 종교적인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로부터의 방해 공작에 마주치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발생한 사례들 중 여러 경우가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 야기된 방해 공작과 연관됩니다. 한 예로 14장의 사례들은 바리새인들과 관계됩니다. 비록 15장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어두워진 생각과 어처구니없는 변론을 다루기는 했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세 가지 비유에 묘사된 삼일성.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말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사람 구주를 고맙게 여기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로 인해 속이 상하게 되었고 주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불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에 대해 구주를 비난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시면서 그분은 신성한 삼일성이 아들을 통하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죄인들을 다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밝히고 묘사하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목자로 오셔서 죄인들인 잃은 양을 찾아 다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영은 어떤 여인이 잃은 은전 하나를 발견할 때까지 주의 깊게 찾듯이 죄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방탕한 아들을 받아들이듯이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받아들이십니다. 전체의 신성한 삼일성은 죄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참여합니다.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참회하는 죄인의 타락한 상태와 회개보다는 신성한 삼일성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신성한 사랑은 선한 목자이신 아들의 따뜻한 보살핌, 보물을 사랑하는 자인 그 영의 세밀한 찾음,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신 천부의 따뜻한 영접 안에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 탕자를 받아들였는가에 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또한 선한 목자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비유가 삼일성 중에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이나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삼일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목자는 아들을 가리키고 여인은 그 영을 가리키며 아버지는 천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에는 삼일성의 셋이 분명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삼일성의 순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 순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먼저 목자이신 아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여인인 그 영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인 천부를 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순서는 아들로부터 시작하고 그 영으로 진행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이 순서는 에베소서 2장 18절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의 나아감은 먼저 아들 안에서이고 그리고 나서 그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영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요, 곧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영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왜 아들이 첫째로 언급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들이 첫째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므로 아들이 오셔서 그 첫째 필요인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일단 이 기초가 놓여지면 우리는 그 위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5장에 선한 목자로 묘사된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아들이 구속을 성취하셨으므로 그 영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암시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아들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들로 인해 구속이 성취된 후 사도행전으로부터 그 영이 오셔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를 찾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에 의하면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멋진 순서를 봅니까? 여기서 그 순서는 삼일성의 인격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순서는 하나님의 구원, 곧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구원의 단계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영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4절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들로 가는 것은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은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고 계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주의 구원하시는 힘과 구원하시는 사랑을 봅니다. 찾는 여인의 비유. 15장 8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어느 여자가 은전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주의 깊게 찾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은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가적으로 드라크마를 의미하며 이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거의 동일한 가치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임금과 같습니다. 등불은 죄인이 회개하도록 그의 위치와 상태를 비추고 드러내기 위하여 그 영에 의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8절에 의하면 여인은 집을 쓸고 잃은 은전을 찾기까지 주의 깊게 찾습니다. 쓸다는 말은 죄인의 속 부분을 살피고 씻는 것을 암시합니다. 4절에서 아들이 찾으시는 것은 죄인의 바깥 부분이며 그분의 구속하시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영이 찾으시는 것은 속 부분이며 회개하는 죄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행됩니다. 9절과 10절은 또 찾은 즉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은전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고 말합니다. 9절의 벗들과 이웃들의 헬라어는 여성형이며 남성형인 6절의 벗들과 이웃들과는 다릅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비유. 15장 11절부터 32절에서 우리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비유를 봅니다. 11절과 12절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아들의 상속물을 가리킵니다. 살림의 헬라어는 비오스입니다. 이 말은 8장 14절에서처럼 생활의 현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와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처럼 생계의 수단들을 의미합니다. 그의 살림은 아버지가 생활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것, 아버지의 생계, 곧 그의 재산을 가리킵니다. 13절은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계속합니다. 먼 나라는 사탄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추거적으로 허랑방탕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검소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그 단어는 방탕하고 낭비하는 생활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14절과 15절은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돼지는 부정합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더러운 직업이고 사탄의 세계에 속한 부정한 산업을 상징합니다. 16절은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만족하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고 말합니다. 만족하고자 대신 어떤 사본들은 그의 배를 채우고자로 해석합니다. 작은 아들은 쥐염나무 열매로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쥐염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쥐염나무 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그 열매는 궁핍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먹이는 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재미있는 랍비식 표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염나무 열매로 전락될 때 회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은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 요한의 빵이라 불리웁니다. 17절은 우리에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의 안에 있는 그 영의 비춤과 살핌 때문입니다. 18절에 의하면 그 탕자는 계속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스려 당신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의 아버지께 가겠다는 결심은 8절에 있는 그 영의 차지심의 결과입니다. 하늘은 당신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심으로 하늘을 거스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우리는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하기로 마음먹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단 타락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스르는 그분의 마음과 뜻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20절은 이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본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 자신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보았을 때 달려가 목을 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가 돌아오는 죄인을 맞으시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어떠한 열망을 보여줍니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목을 안는 것과 그에게 다정하게 입맞추는 것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 영의 찾으심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시는 것은 아들의 구속 안에서의 찾으심에 근거합니다. 21절과 22절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스려 당신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속히 제일 좋은 그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고 계속합니다. 22절은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떠한 사랑과 은혜의 말입니까? 그것은 그 탕자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고 그의 엉터리 같은 말을 그치게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속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속히라는 말은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과 조화됩니다. 제일 좋은과 함께 쓰인 정관사 그는 한 벌의 특별한 옷이 이 특별한 때에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미 예비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제일 좋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가적으로 최상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회개하는 죄인을 덮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신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최상품의 옷인 이 제일 좋은 옷은 돌아온 탕자의 더러운 옷을 대신합니다. 22절에 의하면 아버지는 또한 종들에게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이 반지는 영접한 믿는 이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인으로 인치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신은 믿는 이들을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분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반지와 신은 둘 다 자유인의 표시였습니다. 몸에는 옷으로, 손에는 반지로, 발에는 신으로 치장하는 것은 그 불쌍한 탕자로 하여금 그의 부유한 아버지와 어울리게 하고 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합니다. 23절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종들에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합니다. 살진 송아지는 믿는 이들의 누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부요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일 좋은 옷으로 상징된 밖의 객관적인 방면과 살진 송아지로 상징된 안의 주관적인 방면에 두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밖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의 구원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그 방탕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 그의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는 자격이 있게 합니다. 살진 송아지는 그의 배고픔을 채웁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고 밝힙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라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잃은 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은 이 비유 가운데 아버지와 큰 아들 사이의 대화를 묘사합니다. 25절은 우리에게 큰 아들은 밭에 있다가 라고 말해줍니다. 큰 아들은 밭에가 상징하는 바 그들의 노력으로 의의 법을 추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받들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9절의 어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거역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 받들어라는 말은 율법 아래 노예 상태를 상징합니다. 31절과 32절에서 우리는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찾았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32절에서 아버지는 다시 그 탕자가 죽었다가 지금 살았다고 말함으로써 이런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